9월의 첫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9월 한 달 동안에도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6월부터 8월까지 되면 무더위로 인한 여름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예배 가운을 입지 않고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본래 이 가운을 입는다는 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운을 왜 입습니까? 이 가운으로 죄된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겠다 하는 그런 상징적, 겸손의 상징적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겸손의 뜻도 살리지 못할 뿐더러 죄된 자기 자신을 가리기보다는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 또는 어떤 멋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정확히 말하면 가운을 착용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운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에서 어긋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다 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제도에 의하여 사용하는 이 가운을 보시고 또 그것을 더 좋아하시고 또 그 예배를 더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가운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옷은 그의 신분을 말하기도 하고 그의 인격을 말하기도 하고 그의 스타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저처럼 가운을 입으면 아 성직자구나 아 목회자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요. 또 병원에서 흰색 가운을 입으면 아 의사 선생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또 학생들이 교복을 입으면 아 저 학생은 학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요. 또 흙투성이 옷을 입으면 아 저분은 아 농사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집니다. 예. 제사장은 그래요. 제사장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누가 시킨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지요.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뜬구름없이 어떤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냐면 옷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세요. 옷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제사장으로 이미 시작되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입어야 할 그 옷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고안하고 디자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만들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28장의 내용은 28장의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 제사장 옷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모양을 새겨야 되고 어떻게 입어야 되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무늬를 가져야 되고 방울을 어디에 달아야 되는지 우림과 둠림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28장의 이야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직접 디자인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입어라 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야기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보통 성직자들의 가운을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화려하지 않아요. 물론 이 동방 정교회나 가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야, 저 옷을 나더러 입으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 입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화려한데요.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성직자들이 입는 그 가운들을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 단순합니다. 대개 흰색이나 검은색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직책이 가지는 진지함, 무게감,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등산복을 입고 결혼하는 그 예식장에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그렇게 해서 환자들을 진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요즘 목회자들도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넥타이도 안 하고 셔츠 차림으로 하고 또 다 찢어진 청바지 차림으로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야, 센스 있다. 야, 대단히 감각적인 것처럼 보인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행처럼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멋스러운 것인 줄 알고. 네. 물론 미국 교회들의 많은 목회자들이 셔츠 차림으로 청바지 차림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멋스럽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도 우리나라 강단에서도 그런 차림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그냥 넥타이도 하지 않고 셔츠 차림으로 편안하게 설교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시골 경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남성 탤런트들이 몇몇이 전라도 장성에 있는 용담 치안센터에서 경찰로 일하는 그 일상을 그려낸 프로그램입니다. 분명 그들은 경찰은 아닙니다. 분명 그들은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 제복을 입고 명예 경찰로 임명을 받아서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경찰들이 하는 일들을 같이 하면서 그려낸 프로그램이 바로 시골 경찰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니 경찰이 된 기분이고 어떤 사명감을 느낍니다. 비록 그들은 경찰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경찰 제복을 입고 나니 경찰이 된 기분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조차도 사명감을 느끼더라 이야기를 했어요.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의복을 갖춰 입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 색깔을 넣어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도록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만들어서 여러 색깔들을 다 섞어서 만들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사장의 옷이 너무 화려하거나 알록달록하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무당들이나 입는 그 옷을 입고 만약에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해서 감사하지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입을 옷을 구별하여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되어질 옷이 아니라 정말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색깔을 넣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그 제사장의 직분의 특성을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물론 이 화려한 가운을 평상시에 늘 입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1년 중에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바로 그때만 입어요. 아무 때나 입지 않아요. 제사장으로서 바로 그때에 입도록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저는 노만 칼라를 입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장례식 때 입습니다. 장례식 때 그것을 입는 것은 그 장례의 그 예배가 그 예식이 진지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입어요. 평상시는 입지 않아요. 제가 뭐 어디 휴가를 간다 놀러 간다 할 때 그것을 입고 돌아다니진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그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이 바로 이 화려하고 이 알록달록한 색깔을 이 가운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 아론이 그 옷을 입을 때면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대제사장이 그 가운 그렇게 화려하고 눈에 확 띄는 그 가운을 입고 그 거리를 횡보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시선은 당연히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그날이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정말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 죄의 굴레로부터 이제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 이때 이 당시에는 1년을 기다렸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아하, 드디어 때가 됐구나. 나의 죄의 문제가, 나의 이 굴레가 다 씻겨질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이제 가벼워지겠구나. 이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겠구나. 기대가 되는 거죠. 아론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하루하루 이 아론이 그 옷을 입기를 갈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 옷을 입는 그 순간 드디어 내 죄가, 드디어 나의 이 죄의 굴레가 다 벗겨지고 씻겨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의미들이 그 옷의 그 의미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만 아쉬운 것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촘촘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상당히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사진 보죠. 제사장 옷 사진요. 이것이 제사장 옷이죠. 예. 굉장히 상당히 특이한 형태죠. 특이한 모양입니다. 예. 속옷 위에 반포 속옷이 써있지요. 반포 속옷 위에 청색 옷을 입었습니다. 청색 겉옷을 입고요. 그 청색 겉옷 위에 에봇을, 어깨로부터 에봇을 입고 있죠. 그렇죠? 에봇을 입고 있고 에봇 위에 바로 이 판결, 이 판, 예. 판이 바로 앞에 있죠. 판결 흉패라고 하는, 예, 흉패가 있죠. 예. 그 다음에 허리에는 띠를 띠고 있습니다. 저 용도는 어떤 띠냐면 물론 다른 거에도 있지만 거기에 줄을 매다는 거예요. 줄을 매달고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예. 그래서 저 용도가 있고 머리에는 관을 씌웁니다. 자, 저 모습을 좀 보면 특히 이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어요. 이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Holy to the Lord라고는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여호와께 성결해라. 여호와께 성결해라. 늘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첫째, 이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 사진을 한번 보죠. 이 에봇을 보면 마치 앞치마와 같은 조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딱 쓰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조끼 형태로 앞치마와 같이 되어 있고 이 어깨띠는 마치 군인들의 견장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각 왼쪽에 여섯 개의 지파의 상징이 표현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에도 여섯 개의 지파. 그래서 열두 개의 지파의 그 모습이 다 박혀져 있어요. 이름이. 자, 이렇게 한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두 지파가 함께 나아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두 지파가 함께 나아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깨에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 열두 지파의 운명을 그 어깨에 짊어졌다라는 의미도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깨에 짊어진 거죠. 열두 지파의 그 죄를 대신하여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만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친히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어려움을 다 당하시고 들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됨을 일깨워주고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에봇 앞에 다는 네모 반듯한 주머니 같은 그런 이 판결 흉패라고 하죠. 이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 그렇게 저렇게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딱 해서 작은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제사장이 뒤를 돌면 작은 주머니가 붙어서 있습니다. 판결 흉패. 판결 흉패에도 역시 각 보석들이, 12개의 보석들이 붙여있고 그 12개의 보석 위에는 각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작은 주머니에는 두 개의 돌이 있어요. 판결을 도와주는, 정말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두 개의 돌이,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저 두 개의 돌이 이렇게 넣어져 있어요.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여러분, 우림과 둠림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던 돌이 바로 우림과 둠림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을 아시죠? 빛과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빛과 완전함.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늘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자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모든 결정과 판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을 향하여 날마다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제사장, 이 복장의 이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교훈이 바로 이런 교훈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 에봇의 가장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 마지막 밑에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제사장 옷을 보시면 반포 속옷, 바로 청색 겉옷 바로 밑에 보시면 뭔가 달려져 있습니다. 쭉 달려져 있어요. 그 달려져 있는 그곳에 석류 모양에 새겨진 모양들이 다 무늬가 새겨져 있고 그 중간중간에 무엇이 달렸냐면 금방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금방울. 소리 나는 금방울들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 소리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숨을 죽이고 온 백성이 조용히, 그리고 저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주목하여 들어요. 만약 소리가 나면 제사장은 살아있는 것인데 만약 소리가 안 나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줄로 끌어내어야 돼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문제는 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려도 너무도 세미하게 들리기 때문에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소리는 온갖 가득한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숨을 죽이며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경거망독하거나 교만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방울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방울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잠자는 양심의 영혼들을 깨우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방울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이 소리가 멈춰지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할까요? 목회자들만 입으면 될까요? 누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할까요? 구약의 시대는 특정한 지파, 특정한 사람만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었고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다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달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인 제사장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첫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대제사장이 그 화려한 그 특이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속죄를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1년에 한 번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향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살리는 기도를 하고 이 땅의 모든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 황폐한 이 땅을 향하여 영적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참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든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세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엄청난 특권, 영적인 권위, 내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북한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 권위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성직은 목사님들만 성직이지 우리들은 세속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세, 즉 제사장의 자세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여러분들의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어가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상대방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입었던 거룩한 옷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에봇을 입고 그 백성의 죄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우리의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다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개인을 위한 옷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옷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면, 주님의 보혈로 그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그것은 개인을 위한 옷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옷입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열두 지파에 이름이 새겨진 그 흉패를 달고 어깨를 메고 짊어지고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새겨져야 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를 위해 영혼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그 내 가슴에 새겨진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방울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삶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움직이고 여전히 활동하여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말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이 진정 제사장 된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사장 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의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겠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림과 둠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면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대의 병폐가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최악에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회 곳곳에 음란이 가득하고 부패로 병들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에봇 끝에 방울을 달고 소리를 내었던 것처럼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를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온갖 세상의 소리들만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산상기도회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주셨는지는 몰라요. 너무도 감격해하면서 모두가 함께 그 늦은 시간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별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시간에 더욱더 은혜가 되었어요. 그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 홍도연사님이 인도하실 때 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나라와 민족도 부흥했고 교회가 순수할 때는 나라와 민족도 순수했는데 교회가 타락하니 나라와 민족도 타락하고 교회가 음란에 빠지니 나라와 민족도 음란에 빠졌다고. 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제사장된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해져가는 근본적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럽고 추한 세상적인 옷을 벗어던지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의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